하나님 아버지, 본래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든 댁에서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분이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기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생활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내 앞에 영으로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결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매일 온전히 비워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24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영원으로 건져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없어졌던 나라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났음과 우리의 다툼으로 인하여 낙동강까지 한국전쟁 동안 밀려 내려가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잘 살고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떨친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계파와 자기의 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긍휼히 보아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나간 역사 동안 매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한번 악과 불의와 분열 속에서 이 나라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 후 세대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더 공의롭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결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한 또 초석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우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어제처럼 오늘도 각자 기도가 끝난 뒤에 6시 30분에 동시에 출자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기와 배경이 이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그 격렬 유대교인들의 살해 위협과 고발로 투옥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독이 살고 있는 가이사라의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여기에서 벨릭스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제1인자인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 이름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를 참수형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처음 순교자가 나오게 한 나쁜 왕이었죠. 그리고 야고보를 참수형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도 투옥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콤마게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 아닙니까? 그 유대 사람한테 저쪽이 아무리 왕족이라도 이건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오케이 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그 아이가 아프긴 하겠지만 8일째 되니까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가운데에서는 그 8일째 되는 아이들은 통증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느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되돌아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아이 때는 상관없지만 성인이 된 사람이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이게 대수술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야 나 할례는 안 받으련다 그랬더니 드루실라가 그럼 파혼이다 해서 파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메사라고 하는 또 조그만 지방 왕국, 지역 왕국의 아지주스라고 하는 왕이 두르실라한테 내 할례 받을게.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인데 할례를 받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지역 내에서 드루실라라고 하는 왕비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실라를 개척을 써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콤마게네의 작은 왕국이지만 왕자, 또 에메스의 작은 왕국이지만 왕,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여자죠. 그런데 그 뭐 지역왕 해봐야 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 너 나 아내 할래? 그러니까 이건 뭐 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남편 내 차버리고 벨릭스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그런 여자고 벨릭스는 그동안에 그 유대에 주둔했던 총독 가운데에 가장 포악하고 탐욕적인, 그래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왜 불러냈는가?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야, 그 예수 믿는 도가 도대체 뭐냐?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이 바울로서는 지금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을 바로 이 앞장인 23장에서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법정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벨릭스와 바울이 1대1로 독대한 것이 아니고 고발자, 유대교 지도자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진술은 공식적인 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벨릭스 부부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기업인이다, 공무원이다, 제일 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최고 권력을 지닌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독대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내 개인적인 부탁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독대하도록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탄원하고 자기 자신을 구명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복 주신다. 뭐 특히 좋은 소리, 환심사는 소리를 해야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바울이 그리스도 믿는 도의 요체를 세 단어로 표현했는데 올해 1월 첫째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의, 둘째 절제, 세 번째 심판.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에서 벨릭스에게 벨릭스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벨릭스는 역대 총독 중에 가장 포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라면 남의 아내도 빼앗아서 그것도 두루실라도 자기 본처로 삼은 게 아니라 셋째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 남의 아내 빼앗아서 자기 세 번째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실라는 좀 더 높은 권력자가 부르면 살고 있던 남편도 차버리는 여자입니다. 그 두 사람 앉혀놓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다. 이 얘기 뭡니까? 너 둘이 불의한 인간이야. 예수 믿는 요체는 절제야. 너희들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요체는 심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는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의, 절제, 심판, 기독교의 요체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포악하고 아주 탐욕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기독교의 요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독교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정말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의, 디카이오 시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핵심이 너희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공중에 있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느냐, 왜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은 세상의 물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청춘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상대방 여자, 여자는 상대방 남자, 그 존재 자체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지 저 여자 주위에 있는 조건, 아버지 직업이 이렇고 재산이 어떻고 저 남자 직업이 어떻고 저 남자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지금은 이런 조건을 우선시하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옛날같이 가난한 시절이 아니라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국민 평균적으로 보면 생존의 단계는 지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못 먹고 굶어 죽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거 마시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내 말은 안 듣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것이 의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앙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앙크라테이아, 이것이 우리말로 절제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그 헬라 말이 갖는 본래의 적절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좀 줄여서 하라는 말이거든요. 가령 술 주정뱅이한테 너 술 좀 절제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술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술 좀 줄여서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마약 환자한테 마약 좀 절제해라. 이거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줄여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put aside, 제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 안 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죠.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위해서 악과 불의와 타협하고 싶은 나를 put aside, self-denial,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내 삶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쳐야 될 것과 내가 취해야 될 것, 이거 당연하게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구별 안 된다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안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기독교 요체가 심판이다. 크리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 두고 대충대충 믿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 8674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5624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를 다 합치면 14,298 단어입니다.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14,298개 단어라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고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책을 읽고 독서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단어는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 평등, 이퀄리티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자체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시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울면서도 진리를 심으면 진리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탈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능성을, 탈란트를 어떻게 절대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절대적인 상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성화, 내 노력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샘하십니다. 우리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뭘 했답니까? 강론했다. 예수 믿는 도가 뭐니? 그랬더니 바울이 그거 첫째 의고 둘째 절제고 셋째 심판이야. 이 세 단어를 통보했다가 아니라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세 요체를 얼마나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엠프호보스,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잡신을 섬기는 사제들 많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벨릭스, 로마 제국 총독, 이스라엘 제1권력자가 불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달콤한 얘기로 해주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 아, 우리 신은 당신 같은 사람 복 주신다.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아낀다. 이럴 텐데 벨릭스는 한 번도 의, 불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신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성경 구절이 끝났다면 아, 벨릭스가 그래도 자나간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밤새도록 고민했겠다. 이 바울의 설교 소리가 귀에서 쩡쩡쩡 울리면서 며칠 동안 번뇌하다가 다시 바울을 불러서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 이후에 더 자주 바울을 불러서 독대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뭔가? 혹시 이게 자기 풀어달라고 나한테 뇌물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유대교인들 말 들으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흥 이단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 단체는 항상 돈이 많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 단체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협박하거나 어루면 이거 꽤 큰 돈 들어오겠다. 지금까지 벨릭스는 그렇게 돈 번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번 불러서 돈을 줄까 이랬는데 이게 눈치 없이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이거 또 줄까? 돈을 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이제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하면서 오로지 돈만 기대하는 것이죠. 바울이 돈 줄 리가 있습니까? 줄 돈도 없고.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그리고 벨릭스는 자기 후임자 베스도가 확정될 때까지 2년 동안을 바울을 그냥 감옥 속에 방치해뒀습니다. 뇌물을 줬더라면 풀어줬겠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두려움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암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글 보면 한국 사람들 위암이 많은 이유는 맵고 짜운 음식 먹는 것이다. 맵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음식을 잘 조절해라. 그 글대로만 하면 일단은 잘 예방될 수 있는데 우리 그거 안 고치거든요. 왜? 암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내가 암에 걸린다고는 안 믿는 겁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이요 라고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안 믿는 겁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긴 했는데 그 심판이 내게 임해 안 믿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가장 위대했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가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신약 성경. 그 설교를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벨릭스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벨릭스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요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하는 거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샘하신다, 상주신다,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은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왜 벨릭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가? 이를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은 역순으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서는 내가 의라는 단어, 그 요체를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내가 자기 부인할 것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학교를 다녀도 선생님이 자 이번 월말 마지막 날 시험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험을 의식하지 않는 학생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하는가? 시험을 의식하는 학생만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상급 학교에 들어갈 때 이 시험이 영향을 미친다. 내가 여기에서 따놓는 학점이 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려고 취업할 때에 이것이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그때 내게 상급으로 되돌아온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걸 아는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자기 부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시험을 의식하지 않는 학생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에서 절대로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뭔가? 바로 그 앞구절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영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두려워합니까? 그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내 삶을 셈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내 삶의 결과에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심판을 믿음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부인해가면 하나님과 의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욕들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셈하심을, 상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주심은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 나라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는 것 자체가 마치 상급이냐.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셈하시는 하나님, 상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보잘것없어도 내가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디모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디모데를 떠나보내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라의 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섬기다가 세상 끝나는 날 후회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행진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벨릭스 부부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함을 느끼기는 했지만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았을 뿐이고 그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79년도 베스비우스 화산이 터졌을 때 로마 제국으로 되돌아가서 살던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은 그 용암에 파묻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은 벨릭스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의 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영이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셈하시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생이 시험을 의식하기 때문에 놀지 않고 공부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이 시대를 위한 바울이 될 수 있고 디모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